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똑나 5월 10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현 기자 지금 눈이 예, 되게 풀려 있어요.
굉장하죠. 저는 네, 주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이거든요, 저희는.
네, 저희 금요일을 녹음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이번 주도 열심히 달렸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뭔가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네요.
우리 둘은 그쵸, 예, 조합이.
저희 또 지금 유튜브에서 할 것 같은데 라이브 하나 또 기획하고 있거든요. 공지를 잘 봐주고 계시다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은 경제 뉴스 얘기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경제 뉴스 잘 못 챙겨봤던 분들이 요 방송만 들으면 조금 꼭 알아야 될 거는 놓치지 않고 갖고 가면 좋겠다 해서 어떤 주제를 할까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준비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공정위가 지정하고 발표했던 2021년도 대기업 집단 이 뉴스랑 다른 하나는 반도체 수급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둘 다 제목으로만 보는데 나는 바쁘니까 그렇죠, 나중에 한번 볼까 하고 미뤄뒀던 이야기들이네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참에 정리를 해봤고요. 최근에 사실은 금융시장에서는 그 제닌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예전에 페드 총재였던
네,
옐런님께서 금리 인상을 아주 금리 인상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게 아주 화두기는 한데요. 그 얘기는 사실 지난 3월에 3월 15일 인플레이션이 올까요? 이 방송에서 다룬 이야기에서 크게 당장 더 할 이야기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 방송 듣고 계시면 할 얘기가 더 쌓이면 한편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습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기업 집단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5월 1일자로 2021년도 대기업 집단을 지정을 했는데요. 일단 혹시나 싶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하면 이제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네, 준사법기관.
네, 준사법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뭐 불공정 거래나 이런 것들의 약간 1심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체로 하는 일들이 이제 시장 경제 체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하는 환경, 요거를 만드는 게 이제 공정위의 미션인 거고, 그런데 방해되는 것들을 조사하고 제재하는 곳입니다. 뭐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국가기관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기 때문에 한번 굳이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에서 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는 이제 오늘 이야기할 대기업 지배구조 뭐 이런 것들 조사하고 뭐 발표하는 거라든지, 혹은 그 요기요 모회사인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 여기가 이제 배민 인수하는 것도 이제 공정위에서 혹시 이제 독과점 우려가 없는지 살펴봤었었고, 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합병하는 거 뭐 이런 M&A들이 독과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하고요. 뭐 거짓 광고, 과장 광고 이런 거 소비자한테 피해주는 행위 이런 데도 좀 단속을 하고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꼭 대선 후보들 보면 이 공정의 역할을 더 키워야 한다, 뭐 직접 수사 권한을 줘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항상 하곤 하거든요. 그만큼
맞아요,
여기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매년 5월 1일에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이라는 걸 지정하고 발표하는데요. 대규모 기업, 대기업이 되면 총수 일가한테 이제 일감 몰아주기를 하진 않는지, 계열사끼리 상호 출자해서 막 순환 구조로 복잡하게 막 지배구조 만들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공정위가 꼼꼼히 살펴보고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게 됩니다. 뭐 내부 거래, 계열사 내부 거래 같은 것도 큰 거는 다 공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법에서도 이 공정거래법상의 기업 집단 개념을 가져다가 쓰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재계 몇 위의 무슨 무슨 그룹 이렇게 네, 말하는 기준이 이 공정위가 발표하는 대기업 집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대기업 집단이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바로 알겠긴 하거든요. 근데 뉴스 보면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상호 출자 기업 집단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네,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정확한 용어인데 대기업 집단이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좀 더 넓은 범위인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이 있는데 이거는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 집단이 해당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자산이 10조 원 이상이다라고 하면 상호 출자 제한 집단이라고 한 번 더 카테고리가 지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대기업 집단을 이걸 다 합해서 이제 흔히 대기업 집단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용어는 공시대상 기업 집단을 정한 거고 그 안에 상호출자 제한 집단이 또 한 카테고리가 있는 겁니다. 공시대상 기업 집단을 대충 보통 대기업 집단 발표라고 하는데
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준대기업 집단이 있는 거고 그중에서도 이제 진짜 찐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상호출자 제한 집단.
네.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시작점이에요, 사실은. 이 발표가 공정위 일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게 이렇게 정한 대기업 집단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지배구조도 보고, 뭐, 그래서 보도자료도 내고, 지배구조 개선 방안 내놓으라고 압박도 하고, 1년 내내 여러 가지 발표가 이제 나오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일례로 지난해 연말에 나왔던 공정위 자료가 있었어요. 2019년 대기업 집단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 이런 자료가 있던데 지난해 이제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이 64곳이었거든요. 64곳이죠.
네. 네.
브랜드 사용료 거래 내용 분석을 한 건데 이 무슨 무슨 그룹 있으면 계열사들이 다 그 그룹 같은 로고 막 쓰잖아요. 상표 쓰고. 그런데 사실은 비용을 지급하고
아, 그런 거구나.
네, 쓰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아시아나 항공도 그 사업 보고서 보니까 아시아나 항공 이라는 브랜드를 쓰기 위해서 모기업인 금호산업에 이제 대가를 치르고 쓰고 사용료를 내고 뭐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표권 거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게 또 혹시 너무 불합리하게 일감 몰아주기나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살펴본 건데 이 상표권 사용료 규모가 제일 큰 그룹이 SK였더라고요. 상표권 사용료만 2,705억 원이 지급이 됐고 LG도 2,673억 원을 이 상표권 쓰는 데만 썼고 작년 대기업 집단 전체적으로 이 상표권 쓰는 데만 1조 4,189억 원을 썼더라.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이 대기업 집단에 지정이 되면 공정위가 여러 가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본다.
네네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고요.
네. 그냥 이제 뉴스를 보는 1인으로서 개미 한 사람으로서 볼 때는 이런 게 누가 넣고 누가 빠지느냐를 구경하면서 아 한국 경제의 흐름이 이런 거구만 뭐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곳들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는지가 늘 궁금한데 몇 년 전에 이제 기사 보면 이번에 네이버랑 카카오가 대기업이 됐다더라 막 이런 게 엄청 큰 뉴스이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아 세상이 변하는구나 중후장대였던 한국 경제가 IT 기업들로 대기업이 바뀌었구나 막 이런 생각했었. 거든요.
네.
올해는 어떤가요?
맞습니다. 일단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대기업 집단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작년에는 64곳이었는데 올해는 71로 7곳이 늘었습니다. 역대 최다라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동성이 좀 많아가지고 작년에 이제 막 경제 살리려고 금리도 지금 1년 넘게 0%대로 유지되고 있고 뭐 추경도 여러 번에서 막 96조 원 정도 재정 지원 나갔고 시중 유동성이 한 2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10% 넘게 늘어난 상태라고 하거든요. 시중에 돈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주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산 가치가 많이 숫자로 뭐 인플레이션이라고 해도 자산 가치가 많이 불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이 불어난 그룹들이 많아져 가지고 지정 집단이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새로 들어온 곳이 어딘가
네.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새로 들어온 곳이 어딘가 보니까 일단 쿠팡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MDM ISG주 이런 곳들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아까 공시대상 기업 집단 안에 그중에서도 자산 10억 원 10조 원 넘는 곳은 상호출자 제한 집단 기업 집단이라고 또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짜 대기업 중에 대기업,
네.
찐 대기업. 여기에 또 새로 들어간 곳들이 어디냐 하면 셀트리온이랑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방건설, SM이랑 DB 이렇게가 새로 그 40개의 상호출자 제한직 기업 집단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진짜 격세지감인 것 같은 게 셀트리온이랑 네이버, 넥슨, 넷마블이 와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 40개 꼽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뉴스를 보면서 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상에
그런가요?
굉장히 자주 쓰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죠. 전체적으로 이제 재계 순위라고 할 수 있는 이 순위를 한번 보면 뭐 1위는 예상하시던 대로 삼성이고요. 2위 현대자동차, 3위 SK, 그 뒤로 LG, 롯데, 포스코, 하나 GS 뭐 요런 등등의 순서입니다. 네. 재계 순위 1, 2, 3위가 이제 삼성, 현대차, SK인 거죠.
네.
제가 궁금해 가지고 10년 전인 2011년에는 어디가 대기업 집단 상위였나
궁금하다.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상위는 비슷하더라고요.
뭐 그때도 삼성인가요?
네, 1위는 삼성, 2위는 현대자동차, 3위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두산, 뭐 금호아시아나, STX, LS, CJ, 신세계 등등등 순서였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네.
그때 왜 조선업도 엄청 달랐던
STX가 네. 진짜 되게 망했잖아요. 취업하기 힘든 능력자들만 가는 회사였는데
이 무렵이 저희가 한참 네. 취준 네. 무렵이었는데
그랬죠, 그랬죠.
그때는 재계순위 탑10은 아니지만 탑20 안에는 들었던 그랬던 STX는 없어졌고
네.
뭐 현대중공업이나 한진, 두산 이런 데는 여전히 대기업 집단에 속해는 있지만 순위가 뒤로 많이 밀렸고 반대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10년 전이라면 상상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많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순위가.
순위가?
네. 어디였을까요?
언제를 기준으로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아니요. 그건 너무 과하니까 네. 작년이랑 비교했을
아,
때
2020년이랑 2021년 사이에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한 기업?
네.
비대면 영향이 있으려나? 비대면 영향이면 넷마블?
네. 넷마블도 47위였는데요. 지난해는.
네.
올해는 36위가 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근데 더 많이 오른 데는 네. 셀트리온이에요. 45위였던 게 24위로 재계순위가 뛰었고요. 네이버도 41위에서 27위로 뛰었고 카카오도 23위였는데 올해는 1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 정도 위치입니다. 이 네. 회사들이.
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제 IT 업종 주력으로 하는 기업 집단 그리고 제약 주력으로 하는 기업 집단이 급성장을 한 게 아무래도 코로나19라는 요 국면 속에서 좀 성장한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그 공정위 자료 보면서 항상 흥미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그룹 전체 자산은 얼마인지 부채 비율은 얼마고 돈은 얼마나 버는지 이런 게 또 이제 별첨 자료로 보는 게 쏠쏠하게 재밌거든요. 작년에 이제 매출액이 제일 많이 늘어난 데가 어딘가 봤더니 뭐 삼성, 셀트리온, 부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액이 크게 늘었고 SK나 GS, 현대중공업 이런 데는 줄었습니다. 매출 제일 큰 회사는 뭐 이것도 예상하시는 대로 삼성.
네.
네. 301위인 삼성이 매출액 333조, 단기 순이익도 20조가 넘더라고요. 아, 진짜 삼성이 돈을 많이 벌긴 하는구나 했어요.
얼마나 많이 버는지 감이 안 오고 전 일단 네. 이게 재미있다고 찾아보는 이현 기자가 참 신기하다.
아니 이게 왜 재밌냐면 이게 개별 기업 삼성전자야 공시가 뜨면 하는데 이거 네. 그룹으로 다 합쳐서 하는 거는 공정위 선생님들이 해주니까.
그렇죠. 그렇죠. 기자들은 이게 또 네네네. 쏠쏠하게 쓰이죠. 이런
과연
표들이.
이 총수는 얼마 정도를 주부르는 사람인가. 아하. 이런 게 흥미로워서 혹시 네. 뭐 궁금한 그룹 혹시 없으세요?
궁금한 거. 근데 다 너무 숫자가 많아서 현실감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333조면 우리 뭐 예산이 한 500조 정도 되니까.
한국 전체 예산이요?
네. 우리
그것도 예산. 나는 감이 안 해요. 500조도 안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근근히 살아가지고.
하루하루가 저희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네. 이 매년 공정위 대기업 집단 지정 발표가 이 매년 나오는 뉴스잖아요.
네네.
근데 올해는 또 제가 많이 뉴스 제목은 많이 보잖아요. 많이 봤던 게 쿠팡이 대기업 총수로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였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기사가 많이 쏟아졌던데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네네. 맞습니다. 공정위에서 이제 발표할 때는 동일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동일인이 어떤 해당 집단 그룹의 총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의가 이제 기업 집단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서 동일인이라고 부르고 근데 문제는 뭐 이 동일인의 기준이 외국인은 된다 안 된다. 뭐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쿠팡이라는 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건 김범석 의장이죠. 근데
네.
김범석 의장이 한국계 미국 국적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 후보, 동일인이 결국은 안 됐는데 이 김범석 의장이 한국계 외국인 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공정위에 막 질문도 많이 가고 관심을 모았는데
네.
결론적으로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이 아니라 주식회사 쿠팡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쿠팡은 총수가 없는 거다라고 본 건가요?
그렇죠. 자연인인 총수가 없는 거죠. 공정위가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 설명은 이렇거든요. 일단 공정위가 보기에도 창업자인 김범석이 미국 법인 쿠팡 INC 이 회사를 통해서 국내 쿠팡 계열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거는 명백하다고 보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존의 외국계 기업 집단의 사례에서 국내 최상단 회사를 그냥 동일인으로 판단해왔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행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이게 말이 어려운데 그냥 이 대기업 집단 지정하고 뭐 이런 게 이 정책의 일환인 겁니다.
네.
이 정책 자체가 국내를 전제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동일인이 될 경우에 실제로 규제하기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판단을 하든 아니면 그 주 쿠팡을 동일인으로 하든 간에 계열 회사의 범위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김범석 대표가 지배하는 사람이다라는 네. 거는 인정을 하지만 총수는 아닌 거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이해가 잘 안 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참 처음 보는 경우기는 해요. 완전히 외국인도 아니고 사실은 한국에서 사업이 큰 회사고 김범석 의장이 어쨌든 미국 국적이지만 한국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공정위 브리핑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런 예를 들어서 답변을 했더라고요. 이건 공정위의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 코리아가 5조 원을 넘었다. 자산 총액이.
네.
그러면 아마존 코리아를 지배하는 자는 제프 베이조스가 또 분명하다. 그리고 만약에 페이스북 코리아가 또 페이스북 코리아 한국 법인이죠. 코리아가 자산이 5조 원이 넘었다.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가 지배하는 게 분명하다. 근데 그렇더라도 이제 제프 베이조스나 마크 저커버그를 공정거래법상의 독일인으로 지정을 해서 한국 국내법의 의무를 부여하고 뭐 위반하면 형사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냐? 라고 하면 그건 좀 다른 문제 아니냐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김범석 의장도 미국 사람이고 미국인인데 그리고 쿠팡은 미국 기업인데 미국 기업의 지배를 받는 한국 그룹인데 그렇다는 거고 이전 사례들을 한번 보면요. 그동안 외국계 기업이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들어가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기는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재계 순위로 23위인 S-OIL.
네.
여기는 최대 주주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 회사죠. 아람코의 자회사인데
네.
그 동일인은 뭐 사우디 왕가로 하지는 않거든요. 동일인은 S-OIL 주로 돼 있고 한국 GM 같은 경우도 대기업 집단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당연히 미국의 GM이 지배하는 회사지만 동일인은 한국 GM 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다른 외국계 기업들도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선례도 없고 뭐 외국인이라서 사실상 제재할 수 있는 현행법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걸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동일인인지 아닌지가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쿠팡이 어쨌든 대규모 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이 회사가 이제 공정거래법상 의무사항이 있는 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이제 다만 법인이 아니라 뭐 실제로 어떤 자연인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이 됐다라고 하면 본인이나 6촌 이내의 혈조 그리고 뭐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인척이 모두 공시 대상이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까지 다 오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인척끼리 내부 거래가 없는지도 다 공시가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뭐 공정위의 설명으로는 현 시점에서는 김범석 개인이나 친족이 갖고 있는 국내 회사가 전혀 없는 걸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법인으로 하건 김범석 의장으로 동일인을 하건 차이가 없다라는 게 설명이고요. 그리고 다른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만약에 이제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이 됐다, 총수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김 의장이 미국 본사인 쿠팡 INC CEO잖아요. 그러니까
네.
김 의장이 갖고 있는 게 쿠팡 INC니까 그 밑에 있는 미국 본사 밑에 있는 해외 법인들도 다 우리나라에 공시를 해야 한다는 차이? 그러니까 생길 수는 있었다. 뭐 그 정도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공정위가 공식적으로 대답은 피했는데 만약에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라고 하면 한미 FTA 위반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또 있기는 했어요. 한미 FTA에는 양측 정부가 상대 국가의 투자자를 제3의 다른 나라 투자자랑 차별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최혜국 대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넣는다 쳐요. 그러면 이제 뭐 아람코 대주주인 사우디 왕실은 S-OIL 총수로 지정 안 했는데 쿠팡은 왜 다르냐라고 따질 소지가 있다는 거죠.
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러니까 이 차별한다라는 건 총수가 지정이 되면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받아야 되니까 그게 불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 아까 이영 기자가 말해준 것처럼 이 지정 자체가 국내를 전제로 설계가 돼 있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는 요즘에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회사를 차리는 사람들도 많고 또 스타트업을 실리콘밸리에 창업한 다음에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너무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국적이 불분명한 회사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하는 사람 창립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너무 약간 총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그분들만의 편견에 너무 갇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 성공 시대에 나오는 그런 총수분들.
네, 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라서 그러는데 이게 1986년 12월에 시행된 제도라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987년쯤부터 발표가 됐겠죠. 그 무렵에는 이제 가족 중심으로 경영을 하는 그리고 문어발식으로 막 사업 확장을 하고 가족 각자가 이제 계열사 하나씩 막 쬐끄만한 거 끼고 순환 출자 막 고리 만들고
네.
그래서 막 쬐끄만한 지분으로도 기업 전체 막 호령하면서 총수 유지하고 이런 재벌 그 전형적인 재벌을 견제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기는 해요. 그래서 뭐 친인적 일감 몰아주기 아니면 총수가 뭐 진짜 눈꽃만한 지분 갖고 이렇게 저렇게 꽈가지고 기업 전체 다 지배하고 이런 거 이제 막으려고 나온 제도인데
네.
확실히 이제 최근에 뜨는 IT 기업들, 이커머스 기업들은 총수 1인 체제라기보다는 전문 경영인을 많이 쓰고 창립자가 아닌 뭐 이사회 중심으로 뭐 굴러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IT 기업들 보면 회장 직함 쓰는 데는 거의 못 본 것 같고요.
네.
뭐 카카오도 김범석 의장이라고 하고 쿠팡도 김범석 의장이라고 하고 의장.
그 이걸. 표현 자체에 대한 부담감, 거부감이 있나 봐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총수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너무 그 재벌 회장님 같은 느낌이라 네, 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기업 구조도 보면 뭐 상호 출자로 복잡하게 계열사를 막 꼬아놓는다든지 순환 출자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아직 창립자 세대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친족 경영의 모습도 별로 없는 그런 류의 기업들이 많거든요. 요즘에 새로 뜨는 기업들은. 그래서 이 제도가 이제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시대에 그런 생각이 드는 사례가 쿠팡은 처음은 아니고 일전에 2017년에 네이버가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처음 들어올 때도
네.
말이 좀 있었습니다.
네이버
창업자가 이해진이잖아요.
네.
당시에 이제 네이버 쪽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해진 창업자 지분율은 4%밖에 안 된다. 그리고 네이버는 이사회랑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개인을 총수로 보기는 좀 어려운 회사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해진 의장 본인이 직접 공정위 면담도 들어가고 뭐 설득을 열심히 했는데 결론적으로 공정위는 그래도 이해진이 실질적으로 네이버를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봤어요.
네.
사실 네이버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주가 또 이해진 창업자도 아니고 블랙록입니다. 자산운용사.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심지어 이듬해인 2018년에 이해진 창업자가 이사회 의장에서도 물러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올해 발표에서도 네이버의 총수 동일인을 이해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정위도 이번 브리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도를 좀 현실에 맞게 손볼 필요는 있다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공정위도. 그래서 뭐 동일인의 정의라든지 요건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도 없고 그리고 외국인을 설령 동일인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규제 방법 자체가 국내 전제로 설계가 돼 있어서 실효성도 없고 그래서 좀 손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쿠팡처럼 상장하면 정말 대기업이 될 것 같은 기업들이 또 막 기다리고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우아한형제들도 사실 독일 회사에 팔렸기 때문에 네. 좀 애매해졌고 뭐 토스 같은 유니콘도 있고 그래서 옛날처럼 뭐 치약부터 밀가루부터 가전제품까지 막 다 만드는 막 그런 문어발식의 정말 대그룹을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2세, 3세가 막 이어받는 그런 형태가 아닌 대기업이 점점 늘어갈 테니까 확실히 제도를 좀 손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한 기준으로 뭔가 총수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좀 다각도로 봐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여러
생각이
경우의
드네요.
수를 만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기업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어서
그쵸. 오히려 그 기준이면 그 사람들만 쫓아가다 보면 무언가 그렇죠. 실마리가 보이는데 지금은 훨씬 더 복잡하게 봐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공정 거래라는 게.
그래서 만약에 정말 쿠팡처럼 우리나라 기업인지 미국 기업인지 좀 경계가 애매한 기업을 규제할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조가 필요할 수도 있고 미국 당국이랑
어렵네요.
점점 더 글로벌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의 형태도.
그러게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재계 주장이라면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해외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다. 총수를 별도로 지정한다는 개념도 한국에만 있다. 라고 하면서 없애야 된다라는 비판도 가끔 보이는데 저는 또 이건 또 너무 간 것 같아요.
또 이제 재계니까 본인들의 입장을 그렇죠. 이제 강하게 어필하시는
아무래도.
거겠죠. 이 틈에.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네. 근데 애초에 한국에밖에 없는 거니까 재벌 이렇게 쓰잖아요.
재벌. 그렇죠. 그렇죠. 아무 데도 없는 거잖아요.
한국에밖에 없으니까 이런 제도도 한국에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직 재벌 그룹이 건재합니다. 상위권 그룹들 보면 그 전형적인 재벌 그룹들이잖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순환 출자도 해소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지만 그래서 당장 필요 없는 규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근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지 않는 기업들을 묶을 어떤 제도가 확실히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또 혹시 할 얘기가 있으신지.
아, 예. 마지막으로 그 재벌 그룹 얘기랑 좀 이어지는데 이번에 현대차 그룹의 동일인 그러니까 총수가 정문구에서 정의선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이제 세대 교체가 되면서 재계 5대 그룹 모두 2에서 4세로 세대 교체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대 그룹 총수가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SK는 최태원 회장, 그리고 LG 구광모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그리고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 이렇게가 이제 그 그룹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지사항 듣고 또 다른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듣똥라의 성장을 위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셨죠? 팟빵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정기 후원과 에피소드별 후원으로 콘텐츠 제작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문의는 저희 공식 이메일인 smarter@중앙.co.kr로 받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듣똥라 방송 일정을 월요일 전에 받아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에 다음 주 일정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인스타그램에. 그래서 듣똥라 공식 계정에 올라오고 팟빵이랑 오디오 클립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거기 플랫폼 게시판에도 매주 올리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내일 듣똥라 팟캐스트에서는 오랜만에 저희 민경환 기자와 함께 드라마 이야기 준비했고요. 모레는 영감을 주는 인터뷰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재밌겠습니다.
네.
네, 공지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듣똥나의 호스트 이현, 이지상 기자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까지 이제 대기업 집단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이제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아, 최근에 이현 기자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네. 반도체. 지난주 목요일에 듣똥나 유튜브에도 이현 기자가 반도체 설명한 영상이 업로드 됐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차곡차곡 잘 담았던데 오늘 할 얘기가 또 있는 건가요?
아, 그렇진 않고요. 큰 줄기는 비슷한데 한 번 더 우려내보려고 예, 갖고 왔습니다. 유튜브 네. 붐업도 시킬 겸
아.
지난번에도 계속 메타버스 얘기하니까 유튜브로 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하면 또 보러 네. 와주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아니 그래도 유튜브는 이제 10분 내로 다 설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좀 설명한 부분도 있고 또 요즘 뉴스를 많이 조금 못 담고 개념 설명 위주로 좀 많이 하기도 해가지고
네.
팟캐스트 방송에서는 좀 뉴스 중심으로 다시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이제 반도체가 뭔지 조금 더 기초 지식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먼저 보시는 게
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진짜 잘 돼 있어요. 그거 네네네. 보시고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거 하나로 계속 울고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최근 뉴스부터 전해드릴게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 진짜 이건 코노미 네. 할 때마다 등장하세요.
눈 감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네, 홍 부총리가 이제 지난 6일에 판교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지원센터라는 곳을 갔습니다. 여기에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등등 반도체 공급하는 기업 그리고 반도체 필요한 기업 관계자들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 홍 부총리가 이 자리에서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R&D 시설 투자에 대해서 세액 공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은 대기업이 이제 R&D나 시설 투자를 하면 보통 업종은 이제 1, 2% 수준으로 세액 공제를 해주고, 그러니까 R&D 장려하는 거죠. 투자 장려하는 네.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성장 원천 기술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뭐 시설 투자는 3%, 연구 개발은 2, 30%까지 세액 공제율을 적용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 더 해주겠다는 거죠.
지금 완전 전 세계가 패권 경쟁이, 지금 네. 전쟁이 났으니 세금 깎아줄 테니 투자 많이 해라.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뜻인가 보네요.
연구 개발 열심히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지금 세금 깎아줄 때 서두르세요. 라는 시그널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중으로 2,800억 원 정도 펀드도 새로 조성을 해서 지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당 반도체 특별위원회에서 파격적인 지원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국회도 반도체 지원에 열심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왜 새삼 반도체 하면서 지원책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요새 반도체 수요는 많은데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반도체 필요한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다시 짜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부족해서 현대차 공장이 멈췄다. 뭐 반도체 구하기 어려워서 애플 제품에도 생산이 차질이 빚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연초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품목만 바뀌면서 회사만 바뀌면서. 반도체가 어디에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으세요?
저도 그러니까 의외의 곳에 많이 들어간다라는 얘기 들었었는데 그것 들었어요. 이 자동차에 삐빅 할 때 이렇게 열리고 이런 것도 다 반도체에 들어간다고.
맞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면 최신 기술만 반도체가 들어갈 것 같지만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어쨌든 전자식이 들어가는 뭐 이를테면 전원 넣는 거, 전원 버튼을 인식하는 거 그런 거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에도 들어가는데 제일 많이 들어간 건 사실 뭐 스마트폰이에요, 예상대로.
네.
뭐 스마트폰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IT 인프라, PC, 이런 데 많이 들어가고, 가전에도 이제 업종별로 봤을 때 가전에 들어간 게 한 10%, 자동차에 들어간 게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칩이 다 똑같은 칩은 아니고요. 스마트폰이나 이제 PC에 들어가는 CPU, 뭐 이런 칩들은 이제 아주 첨단 공정으로 만든, 그러니까 마진도 많이 남는, 비싼 반도체고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좀 말하자면 옛날식 공정, 구식 공정으로 만드는 좀 투박한 반도체입니다.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도 지금 뭐 노트북 만들고 뭐 아이폰 만드는 애플이나 이런 데도 이제 반도체 구하느라고 좀 난리라고 하는데 자동차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까지도 생산을 뭐 일시 중단해야 되는 수준으로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GM이나 아니면 테슬라 이런 데 북미 공장도 멈췄었고 현대차도 울산 공장, 아산 공장까지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됐었고.
왜 그런 거예요?
제일 큰 이유는 좀 수요 예측 실패를 꼽거든요. 지난해 팬데믹이 오니까 사람들이 밖에 잘 안 나갔잖아요. 여행도 안 많이 안 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자동차용 반도체 같이 이런 저사양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람들이 당분간 차 타고 다닐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차도 많이 안 팔리겠지 생각을 하고 생산 라인을 자동차용 반도체 말고 다른 반도체 만드는 걸로 대거 돌린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도 같은 생각으로 주문을 미리 안 한 거죠. 이게 뭐 반도체가 주문한다고 하루 이틀 만에 찍어내서 주는 게 아니라 몇 달을 내다보고 미리 주문을 해야지 그거에 맞춰서 라인을 짜고 하는 건데 그런 와중에 언택트 뭐 행사, 언택트 미팅 이런 거 많아지면서 또 모바일이나 PC 수요는 엄청나게 폭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들어갈 제품들로 생산 라인을 돌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전원 켜는 전력 반도체 같은 거 이런 거 네. 자동차에 넣어도 되지만 조금 바꿔서 이제 뭐 스마트폰에 넣는 걸로 만들 수도
어차피
있으니까.
다 저사양이니까 네, 저사양. 그 공장이 저쪽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렇죠. 다른 데 수요를 맞춰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상외로 지난해 말부터 소비가 좀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차량 수요도 회복이 막 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막 차 더 찍어내야 되는데 차량용 반도체 더 필요하다 했는데 반도체 회사들이 이미 다른 IT 업계 수요 맞추느라고 풀 가동하고 있는 상태니까 다시 이제 자동차 쪽으로 돌리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이 지금 2분기에도 해소될 기미가 잘 안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3분기부터는 연말연시에 쇼핑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미국 같은 데는 가전제품 엄청 사잖아요. 연말연시에. 그러면 이제 또 가전제품 수요가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면 내년까지도 이 자동차 반도체 수급난은 계속될 것 같다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이유가 있는 게 올 초부터 자연재해가 여기저기서 반도체 공장을 덮쳤어요. 그래서 2월에 미국 같은 경우는 텍사스에 이상한 파 왔었잖아요. 그래서 네. 전력 공급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삼성전자 공장이나 NXP 이런 반도체 공장들이 한 번씩 멈췄고 그리고 3월에는 일본의 르네사스라는 회사에 또 공장에 불이 났고 대만에는 지금 또 가뭄이 들어서 날리고 그리고 정전도 됐고 뭐 이런 사고들이 터졌는데 반도체 공장은 한 번 이게 전기가 안 들어와서 끊긴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다시 돌리면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공정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굉장히 센서티브한 공정들이라서 근데 원래도 아무 이상 없이 순조롭다고 해도 한 시리즈 공정 쫙 해가지고 물건 하나 나오려면 2, 3개월은 걸리는데 이게 한번 멈춰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안 그래도 지금 막 수요가 너무 많은데 공급은 이 정도로 차질이 생긴 거죠.
근데 반도체 필요한 회사들은 난리가 났지만 반대로 이제 만들어서 파는 회사 입장에서는 완전 호재인 거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그렇죠. 뭐 슈퍼사이클이 다시 왔다라고 하던데 2018년이 슈퍼사이클 정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 동안 가격이 계속 오르는 호황인 뭐 그게 이제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네. 2018년이 정점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 이미 그 세계 반도체 배출 규모가 2018년 3분기를 넘어섰어요. 한 분기 동안 세계적으로 1,231억 달러가 판매됐다고 합니다. 지금 뭐 AI라든지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렇게 반도체 많이 들어가는 제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수요가 많으니까 반도체 가격도 올라서 매출도 같이 덩달아 커진 거죠. 아무튼 반도체 달라는 데는 많은데 이렇게 공급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주요한 산업인 자동차 공장들, GM이나 포드 공장이 칩을 못 구해서 멈추고 이런 사태가 막 벌어지니까 미국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네. 지난달에 직접 반도체 칩 부족 대응 화상회의를 열었어요. 이거 아마 뉴스에서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배석을 하고 이제 화상으로 전 세계 19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는데 뭐 삼성전자나 TSMC 같은 주요 기업들 다 왔고 순다 피차이 알파벳 CEO도 참석하고 그 자동차 만드는 GM의 CEO 메리베라
네.
저희 CES 편에서도 네네. 얘기했던 또 참석을 했고요. 이렇게 막 모니터에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바이든 대통령의 웨이퍼, 그 동그란 반짝반짝거리는 네네. 반도체 판, 그 네. 실리콘 판 웨이퍼를 직접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동그란 웨이퍼 이렇게 흔들어 보이면서 이 칩들이, 이 칩들이 다 배터리랑 인터넷망용인데 이거 다 기관시설이다. 이게 다 인프라 스트럭처다 하면서 중국이랑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미국도 기다릴 이유가 없다. 반도체랑 배터리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미국식 워딩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더 굉장히 후덜덜했던 워딩은 거기 기업들이 다 있잖아요.
있죠.
삼성전자, TSMC 다 있는데
네.
화상으로지만 배석해 있는데
네.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우리 경쟁력이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에 투자하라는 거죠. 반도체 기업들. 미국 안에다 투자하라는 거죠.
네. 그 외에 애국가 같은 거 틀면 우리 애국가에 왜 반도체 맨날 나오잖아요. 맞아요. 웨이퍼 막 이렇게 하얀색 그 옷 입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하시느라고 생각했어. 어릴 때 보면서. 원래 반도체 공장 새벽에 일하는 건가?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아니, 근데, 그니까, 반도체가 약간 이런 상징이 됐구나. 나라 간의 패권 경쟁의 상징이 됐구나라는 생각에 갑자기 애국가가 생각이 났는데, 네. 중국이 어느 정도로 성장했길래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이 견제를 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그, 중국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그 반도체 생산 능력 통계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생산 능력이 제일 높은 데는 대만이랑 한국이에요. 22%가 대만, 21%가 한국인데 그 뒤로 이제 일본과 중국이 15%씩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12%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이제 반도체 생산력이 국가별로 얼마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아.
근데 1990년대 같은 경우는 미국이 세계 반도체 생산 능력의 37%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줄어든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다.
근데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15%지만 계속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고, 2030년쯤이 되면 24%까지 늘어날 거라는 예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반도체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중국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혹시라도 중국이 무역 규제한다라고 하면 미국의 기간 산업들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사실은 미국의 빅테크들이 생각해보면 반도체 없이 굴러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인텔 같은 경우도 예전 명성만은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이러다가 진짜 우리 국가 안보가 휘청거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의 목표는 두 가지인데 아시아랑 유럽으로 넘어간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에 재구축을 해서 일자리를 확보하고 패권 경쟁국인 중국이랑 견제하겠다. 이 두 개입니다. 일자리랑 중국 견제. 그래서 원래 20세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텔을 필두로 미국이 반도체 산업의 완전 선두에 서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장비는 유럽으로 보내고 소재는 일본에서 하고 뭐 제조 공장은 대만이랑 한국 뭐 이런 아시아 쪽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미국 회사들은 주로 설계하고 주문해서 쓰는 식으로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짜여졌는데 이걸 이제 다 다시 미국으로 갖고 오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어요. 네.
그래서 지난 2월에 하나 앞으로 좀 뉴스가 나올 것 같은데 지난 2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이렇게 네 개에 대해서 공급망을 100일 동안 점검하라라고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의 결과가 6월이면 나올 텐데 검토 결과가. 그리고 검토 결과랑 같이 아마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도 같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 중국 저지하고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 다시 짜겠다는 건데 뭐 지금도 그런 분위기지만 미국 내에 반도체 투자는 더 많이 하라고 계속 압박을 할 거고
네.
뭐 대만이나 한국이나 일본, 유럽 이런 곳과 반도체 동맹을 더 강하게 짜서 진하게 모여서 중국을 빼고 미국 중심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려고 그런 방안이 나올 것 같아요. 6월에 한번.
아, 그렇구나.
네.
그 최근에 발표된 뉴스 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랑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이제 21일에 한다라는 네. 발표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게 북핵 백신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이다라는 얘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6월에 안 그래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한국에도 뭔가 이런 얘기 좀 미리 깔아놓는다.
네네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계속 여러 가지로 은근하지만 노골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국도 우리 편에 설 거지. 약간 분명히.
난감하네요, 사실. 중국도 큰 시장이잖아요.
중국 큰 시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3월에 그 ICT,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이런 IT, 반도체, 이런 거 이제 판매하는 거 관련한 통계가 나오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거기서 금액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수출액 중에 60%가 중국 수출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데 중국에 또 공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당장의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혹시 중국이랑 관계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약간 선을 그동안은 요렇게 저렇게 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약간 미국이 계속 동맹할 거지, 동맹해야지 라고 압박을 하는 분위기고, 그래서 아마도 21일에 정상회담에서 아마 문 대통령이 우리도 그 공급망 재편에 동맹으로 참여하겠다라는 뜻을 확실히 밝힐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공동성명에도 반도체 얘기가 담길 거라는 협력 내용이 담길 거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럼 21일에 그 협력 내용이 들어가고 공동성명에 나오면 실제로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는 뭐 그런 것도 이어지나요?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해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20조 원 넘게 들여가지고 미국에 공장 짓기로는 했는데 어디에 지을지는 지금 부지가 발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약간 더해 하는 분위기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그 긴급회의 막 기업들 모아가지고 긴급회의 연 다음에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이 바이든의 어떤 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 사업의 최고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회사인데 어차피 미국 기업이니까 뭐 바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부터 만들겠다고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어떻게든 생산해가지고 내놓겠다라고 CEO가 바로 인터뷰를 딴 데서 했고 뭐 기존에 이제 PC용 CPU나 서버용 반도체 이런 고급 반도체 만들던 생산 라인 전환해서라도 차량용 반도체 미국 기업들 쓸 수 있게 만들어내겠다라는 계획이고요. 뭐 여기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겔싱어 CEO가 부임하고 한 두 달 정도 사이에 투자하겠다고 한 돈이 총 38조 원 규모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근데 여기는 이제 인텔도 엔비디아나 아니면 뭐 AMD나 이런 데한테 뭐 추격당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 애플 같은 주요 고객사들이 탈 인텔하는 상황도 있고 하니까 자기네도 이제 미국 정부가 해준다 할 때 도와준다 할 때 손잡고 파운드리 빨리 짓고 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고 TSMC도 대만 기업인데 여기도 노선이 굉장히 분명해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애리조나주에 공장 짓기로 했는데 원래 한 개만 지으려던 거 다섯 개 짓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고 하고 미국 정부가 여기에 이제 보조금을 좀 보태주고 2024년부터 군사용 반도체 양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굉장히 가까운 느낌이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참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쩌야 되나. 중국 시장이 되게 큰 시장이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뭐 거기 인구도 그렇게 많고 산업이 발전하는 나라니까 반도체 수요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이 팔고 있었고 뭐 삼성전자도 샤오미나 오포 이런 중국의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가 주요 고객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당장 좀 이게 만약에 미중 패권이 그래서 더 날이 선다라고 하면 참 애매한.
그러네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도체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고 약간 우리도 사실은 지금 뭐 정부가 뭔가 하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빨리 더 뭔가를 속도를 내서 미래 먹거리를 빨리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진짜 규모의 경쟁인 게 우리가 세액 공제한다.
그러니까
뭐 몇백억 한다, 몇천억 한다라고 해도 미국이 막
미국은
와 막 이러잖아요.
미국은 정부에서 쓰겠다는 돈이 56조 원인가 53조 원인가 그 정도 규모거든요.
56조 원.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이럴 때마다
반도체만 56조 쓰
반도체만 56조.
네. 참.
아, 그러니까 이러니까 참 고민이 된다.
그러니까요.
아마 기업 입장에서도 고민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원래는 미국이 이 약간 어떤 경제 생태계가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미국에서 만들고 나머지는 동맹국이나 다른 나라에 좀 주는 그런 식으로 20세기에 성장을 해왔잖아요. 우리도 그 틈에 이제 반도체라는 거를 잡아가지고 커온 거고. 근데 미국이 뭐 이제 와서 다 우리가 자급자족할 만큼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 싶어요.
네. 근데 그런 기조가 있으니까 우리도 빨리 고민은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대책은 세워야 하고.
당장이야 뭐 삼성전자가 잘 만드니까 뭘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이런 흐름을 한번 잘못하기 시작하면은 조금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게.
국민 여러분 다 열심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연 기자.
끝났네요.
덕분에 똑똑한 기분이 확 드네요.
아유.
뭐 세계 경제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러분도 조금 댓글 좀 남겨주세요. 각 플랫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 방송하면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듣똑나우스 이현
이지상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듣똑나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